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 연방항소법원이 법무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지 유예 요청을 기각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미국 국세청이 해킹을 당해서 납세자 10만여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을 선정한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많이 포함됐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아, 미 항소법원이요.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요구하는 법무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네요.
예,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결정에 대한 법무부의 유예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뉴올리언스 제 5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26일 2-1 판결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 중지를 요청한 26개 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여전히 법적 공방이 오가고 있네요.
예,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사안 중에 하나가 이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죠.
예.
예, 그런데 이민개혁안이 의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자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에 이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집행명령 권한으로 의회 승인 없이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어떤 내용이었죠?
예, 불법 체류 청소년과 부모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지난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일 때 미국에 온 청소년들은 추방이 면제되고요.
네.
예, 또 지난 5월 19일부터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의 부모도 이 범죄 사실 없이 5년 이상 미국에 살았으면 이 추방이 유예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일부 주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이 시행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텍사스를 비롯한 26개 주가 이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면서
네.
예,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루 헤이넌 판사는 예, 행정명령 이행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는 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법 시행은 연방정부 영역으로 주들이 연방정부의 영역을 침해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이 법무부를 통해서 항소했고요.
네.
하지만 이번에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1심 법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법무부 요청을 기각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소송을 제기한 26개 주 말고 다른 주에서는 이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예, 이번 판결문에서 법원은 불법 이민자들의 체류와 행정명령 중지 유예 요청을 둘 다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행정명령 중단 유예를 기각하는 판결이 본안을 이행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자, 행정명령이 발동되기만을 기다린 이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예,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큰 타격을 받은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판결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자체가 이 합법적이냐는 본안을 판단한 게 아니고 이 행정명령을 중지하는 데 대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판결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오바마 행정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해결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요.
네.
예, 문제는 이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1월에 끝나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안에 이민법이 마무리되기는 힘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 가운데 이민법 말고도 법원의 판결이 기다리는 사안들이 적지 않죠?
예, 우선 동성결혼법이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결혼을 인정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입니다.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은 이 동성결혼도 이성 간의 결혼과 똑같이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 내 동성결혼 부부에게는 복지 혜택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결혼보호법이 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폐지를 주장했죠. 그러자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주들의 반발에 부딪혔는데요. 미국 대법원은 6월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들이 헌법이 보장한 미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하는 이 환경 문제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이 기후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요.
네.
예, 따라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도 현재 대법원에서 논의 중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이 미국 국세청이요, 해킹을 당해서 납세자 이 10만여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요?
예, 해킹이란 이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컴퓨터에 이 무단으로 침입해서 정보를 빼가고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걸 말하는데요. 미국 국세청 IRS의 웹사이트 한 시스템이 올 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해킹을 당해서 납세자 10만 4천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존 코스킨 국세청장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유출된 정보에는 납세자의 최근 몇 년간 세금 환급 내역, 또 국세청에는 각종 세금 정보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해커들이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시스템이 있나요?
예, 해커들은 이 국세청 웹사이트에 Get Transcript라고 하는 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해킹했는데요.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선 납세자의 사회보장번호와 생년월일, 주소와 세금 보고 상황 등을 필요로 합니다.
네.
예, 그런데 해커들은 이 훔친 정보를 활용해서 납세자 개인만 답할 수 있는 인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코스티넨 국장은 현재 이 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일시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해킹으로 정보, 개인정보가 나간 것도 문제지만요.
네.
이 허위 세금 환급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 해커들은 납세자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허위 세금 환급도 받아냈는데요. 국세청은 4월 중순 마감이었던 이 세금 환급 기간 동안 약 15,000건의 허위 세금 환급이 이뤄졌고 그 규모가 5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대규모 해킹 사실은 어떻게 확인된 건가요?
예, 국세청이 이 증명서 발급 시스템에 비정상적인 접속이 많은 걸 보고 수상히 여기고 조사한 결과 해킹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 해커들은 이 수상한 전자메일 주소로 이 증명서 발급 시스템에 약 20만 번 접근 시도를 했는데요. 절반 정도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누가 그랬는지 밝혀졌나요?
예, 아직까지 신원이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코스키넨 국장은 하지만 이 해커들의 정교한 수법으로 볼 때 이번 해킹이 조직적인 범죄 집단의 소행으로 국세청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산업도 다루는 집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일시 폐쇄한 상태로 이 해킹을 당한 납세자들에게 통보한 후에 본인 확인 단계를 추가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미국의 금융기관하고 기업에 대한 해킹이 최근 들어서 자주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가 해킹을 당해서 이 8,300만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었죠.
예.
예, 러시아나 중국 해커 등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또 올해 초 미국의 대형 건강보험업체인 앤텀에서 8천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작년 11월에는 영화 제작사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사례를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개봉을 앞두고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당해서 내부 자료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이버 범죄 피해가 커지면서 미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요?
예, 미국 의회에서 이 사이버 안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됐었는데요. 지난 4월 하원에서 이 사이버 안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을 위협하는 정보를 기업 간 또는 정부와 더욱 원활하게 공유해서 사이버 테러 공격에서 미국 기업들을 보호한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요, 201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의 여성을 뽑았습니다. 미국 여성의 이름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예, 우선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2위에 올랐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포브스가 100대 여성을 선정하기 시작한 12년 동안 이 순위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요.
네.
예, 상원 의원으로서 국무장관으로서 영향력 있는 행보를 보인 클린턴 전 장관, 올해 1위인 메르켈 총리와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의 부인인 멜린다 게이츠, 또 제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 의장, 메리 바라 제너럴 모터스 사장이 그 뒤를 이었고요.
네.
예, 바락 오바마 대통령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도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선정된 100명의 여성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여성이 있는데요. 아, 미국 여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름을 올렸네요.
예, 100대 여성 가운데 가장 어린 여성이자 올해 처음으로 순위에 오른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는 25살의 애때 나가십니다. 64위에 이름을 올린 스위프트는 하지만 지난 2014년 발표한 음반이 350만 장 이상 팔린 영향력 있는 가수이자 2억 달러 자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포브스는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100명의 영향력 있는 여성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으로부터 기업인, 전문 여성인, 전문 경영인, 연예인, 사회운동가, 자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을 경제력과 언론 노출, 활동 범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11위에 올랐고요.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100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